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불러주시고 또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화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자르나 오르나 치우칠 때가 많고 또한 계속해서 쓰러질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며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개입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맞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식의 가차를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주여 엄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가늠한 여자가 잡혀서 이렇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예수님을 시험하고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먼저 보기 전에 어떠한 상황에서 이렇게 이것이 이루어졌고 또 이 말씀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장 53절에서 어떤 것을 시작하고 8장 11절에서 어떻게 무엇으로 끝납니까? 자세히 보세요. 뭐로 시작하고 뭐로 끝납니까? 보시게 되면 가로가 이렇게 네모나게 가로가 시작하고 또 8장 11절도 가로로 해가지고 끝나죠. 예? 그리고 나서 53절을 보게 되면 번호가 있습니다. 제 거 성경에는 2번이라고 써 있는데 여러분 것도 써 있죠. 2번이라고 써 있죠. 그럼 2번을 따라가서 한번 찾아봐야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떤 사본에 7장 53절부터 8장 11장까지 11절까지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 모든 사본들에서 이 말씀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본에서 많은 그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 사도행전에 쓴 것을 이쪽에서 베껴 쓰고 저쪽에서 베껴 쓰고 해가지고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많은 사본에 카피한 것에 이 말씀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본들에는 또 이 말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많은 학자들이 이 말씀은 아예 없었다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이 존재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주석을 보게 되면요 이 주석에도 이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아예 빼먹은 주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헬라어를 봤는데 헬라어에서 또 어떻게 했나 봤더니 어떤 헬라어의 그 성경에는 아예 이 구절들이 없습니다. 재미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가라는 것을 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 말씀, 즉 오늘 가늠하는 여자가 잡히기 전에, 잡혀서 예수님께로 오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습니까? 보게 되면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아랫사람을 보냅니다. 그죠? 45절부터 보게 되면요. 그래서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잡으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라고 합니다. 이 아랫사람이란 누구냐면 노예나 뭐 그런 종들이 아니라 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고 또 다른 것들을 보게 되면 guard라고 되어 있습니다. temple guard. 그러니까 경비병입니다. 경비병. 경비병들을 보내가지고 이 예수님을 잡으라고 했는데 그 경비병들이 예수님을 잡지 않고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하면서 잡아오지 않습니다. 그때에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 좀 미혹되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잡지 않고 온 그 경비병들을 꾸짖으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하느냐? 이 율법을 모르는 자들이 왜 이렇게 행하고 있느냐?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혹시 바리새인들과 또한 그를 믿는 자들이 혹시 있느냐? 라고 하면서 무엇을 걱정하냐면 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기고 또한 예수님께서 또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알고 싶고 궁금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지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 즉 지금 초막절에 와가지고 그 전에 오셔서 굉장히 유령세를 떨고 있는 이 예수님을 잡고 죽이려 하는 이유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메시아든 또한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정말 좋은 선지자라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그들의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의 이 명예와 부귀 영화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유명세를 떨고 있는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비병과 가서 데리고 오라 그랬더니 다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들 중에서 이 바리새인 중에서 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라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니고데모가 옵니다.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50절을 보게 되면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나서 옳고 그름을 따져서 그 다음에 심판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그냥 무조건 예수님을 잡고 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라고 하면서 아예 그냥 그 말을 무시하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바리새인들과 이 대제사장이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내부에서도 이 조직에서도 반란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한 변질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또한 이 많은 것들이 자기들에게 위태롭게 하고 어려운 가운데 만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마도 이 바리새인들은 또한 대제사장은 밤새도록 고민에 빠졌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그들의 조직과 그들의 모든 것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고민에 빠졌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나온 겁니다. 그 가늠한 여인이 나온 것이 그 다음날에 이루어진 건지 왜냐하면 이 사본이 없었으므로 아니면 몇 날 며칠 후에 있었던 건지 모르지만 하여튼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가늠한 여인을 잡아 붙들어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가 이상하죠? 가늠을 했다면 여자 혼자 합니까? 남자도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남자도 데리고 와서 그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자만 가늠한 여자만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짜고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는 돌로 쳐죽여야 되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신명기 보게 되면요, 17장 5절에서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악한 행위를 한 사람, 이 신명기 17장 5절의 그 위에서는 무엇이냐면, 아,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고 또한 다른 것에 우상 숭배를 했을 때 이렇게 그 남자와 여자를, 즉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뭐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잡아서 이렇게 쳐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남성 우월주의에 있던 그 시대에 남자는 가늠해도 되고 여자는 가늠하면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너무나도 이상한 것이, 가늠했는데 여자만 붙들어 와가지고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여자였다면은 화가 날 것 같아요. 왜 여자만? 그죠? 만약에 가늠했다면 둘 다 데리고 와가지고 돌로 치든지 어떠한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의문이 갑니다. 정말 이 여자가 가늠한 여자인가? 이 여자가 정말 죄를 지은 자인가? 라고 의문이 듭니다. 저만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그런가? 아마도 이 여자가 다른 이유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잡혀 있다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때 그냥 데려온 것이 아닌가, 다른 생각들이 많이 들죠.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것에 대해서라고 쓰시죠. 그런데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시험하려고 한 겁니까? 다 더우셔서 아무런 얘기도 안 하시는데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율법대로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 가늠을 했으니까 쳐 죽이다 라고 하면은 그 말이 되지만, 혹은 그 율법을 따르지 않고 쳐 죽이지 말라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떤 것에 걸리냐면요, 이 이스라엘이 어느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까?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죠. 그러므로 처형하는 것,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자, 율법대로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여라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 정권을 반항하는 것이며 그 로마 정권에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이 당신의 법을 어겼다 라고 하면서 잡혀가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겁니다. 만약에 율법대로 따르지 않고 용서해줘라 라고 하면은 그 율법에 따르지 않고, 그리고 또한 로마 정권에 대해서 겁이 나서 그 말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아마도 겁쟁이로 그렇게 취급을 했을 것이며 율법을 따르지 않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아시니까 땅에 이렇게 글을 쓰십니다. 뭐라고 쓰신지는 모르겠지만 쓰십니다. 그런다면 뭐라고 하십니까? 7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라고 합니다.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도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쓰신 다음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예수님께서 쓰시고 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으니까 사람들이 다 양심의 가치를 얻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씩 돌아갔다고 했죠. 그래서 영화, 여러분 이 가늠한 여자에 대한 영화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예수님 그 생애에 대해서 영화를 보게 되면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쓰신 다음에 죄 있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했을 때 영화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집에 갑니다. 다 집에 가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과 이 가늠한 여자만 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봐야 되는 것이 9절 마지막에 보세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나갔더라. 이상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게 되면요, 배터리가 없나요? 다음 거 좀 넘겨주시겠어요? King James 버전을 보게 되면 Jesus was left alone and the woman standing in the midst 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려면 King James에도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고 이 한국말에도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고 합니다. 그리고 헬라어도 보게 되면 엔 메소 우사라고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겠죠. 그 상태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또 적극적으로 이 가늠한 여자에 대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또 있었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 궁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보다 더 가까이 이 여자를 쳐주시죠 라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특히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집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 가까이 있던 예수님과 그 가늠한 여자에 있던 사람들이 군중으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이 가늠한 여자만 가운데 있었다라는 그 얘기랍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신 겁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직 죄 있는 사람만 볼로 치라고 했었을 때에 이 모든 사람들이 또한 적극적으로 그 가늠한 여자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자신들도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자신들도 정말 더러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여자를 칠 수가 없다고 생각하여서 뒤로 물러간 겁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정말 그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정말로 그들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게 되어서 회개의 자리로 간 거냐라는 것을 묻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인간들은 다 죄인이며 죄로 말미암아 살고 또한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산다는 것을 알며 또한 그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지만 어둠이기 때문에 그 빛을 밀어내고 죄를 즐거워하며 살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뒤로 물러나가고 궁중에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건을 보시게 되면요. 예, 신명기 17장 5절에서 7절까지를 보게 되면 아까 그 말씀이죠. 너는 그 아들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주리되 죽일 자를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묵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그 돌을 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뭐라고 되냐면 7절을 다시 보게 되면요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해서는 먼저 증인이 그에게 손을 대서 그에게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중에 이 가늠한 여자가 가늠한 것을 보고 증인으로 너희들이 책임을 지고 그것을 의미를 다한다면 너희들이 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여자가 가늠한 것에 대해서도 보지도 못했고 또한 그 여자가 정말로 그렇게 죄를 지었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증인으로서 이 여자가 가늠했다는 것을 책임지고 또 앞으로 나아가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 뒤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의 심리가 그렇죠. 누가 이랬다 그러면 아무 생각도 없이 그랬어 그러면서 다 정죄하다가 나중에 너 그만에 책임지고 할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나는 모르는 일이야 라고 또 비겁하게 돌아가죠. 그 얘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 즉 너희 정말 이 여인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했다면 또한 이 분으로 봤다면 너가 먼저 손을 대고 돌을 쳐라라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얘기한 겁니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그 모두가 다 돌아가고 그 예수님과 사마 그 어, 가늠한 여자만 보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지만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죄뿐이 버리고 죄로 말미암아 살고 있다는 것을 또한 다시금 이 보여주는 것이며 또한 인간들은 죄로 말미암아 정죄하기를 좋아하고 또한 용서하기보다도 남을 미워하고 또한 심판하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는 겁니다. 다음 거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용서하고 생명을 주러 오신 분이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를 정죄한 사람들 다 어디 갔느냐? 없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정죄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고 벌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정죄하시거나 심판하시거나 우리를 벌주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아무것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있고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정죄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며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시지도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가늠하는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이 바리새인들과 사기관들이 정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에게 정죄를 하며 그들을 벌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우리가 죄인 것을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셔서 이 땅에 예수를 보내셔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보내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신다고 합니다.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만약에 우리가 다시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정죄하십니까? 그리고 이 여인이 혹시나 다른 죄로 말미암아 죄를 범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 내가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데 또 죄를 지었네? 그러므로 너는 구원해서 그 모든 것이 취소되었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라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정말 은혜로 됐고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됐다는 것을 안다면 이제는 죄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금 기억하시는 걸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또한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붙잡으시고 계속해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일상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시금 말씀을 보며 다시금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바리새인 같으며 또한 이 가늠한 여인 같으며 그 함께 있던 군중들과 같습니다. 죄뿐이 모르며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며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쳐죽은 것이 바로 나이며 우리입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지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다시금 기억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그 말씀을 붙잡아 우리가 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삶,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깨닫게 하시고 또한 다짐하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